아까 204장 3절 가사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든지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맨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해서 쭉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또 재물을 어떻게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20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여 주여 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로 우리말로 하면 주여, 주님, 그겁니다. 주여 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여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또 정말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선지자로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다 해서 아 진짜 신령한 분이네 하고 무조건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서도 얼마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신도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병을 고치네 아니면은 뭐 귀신을 쫓아내네 이렇게 한다 해서 무조건 아 그분이 진짜 신령한 분이네 이렇게 따라다니는 안 됩니다. 정말 열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맞는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입술로 그분 어떤 입술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실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내 삶의 통치자로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냥 입술로 쥐어줘야 한다고 해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50절 자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쉬운데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늘 감사하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냐면,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왕이 되지 않냐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거든요. 항상 두려운 광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오리무중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고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되겠죠. 아, 그냥 우리가 늘 주님 생각하고 주여 하고 그냥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 뭐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늘 주님께 우리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되고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면 그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뇨.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니면 즐겁거나 힘들거나 할 것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뇨. 어떻게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면,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내가 고백하면 우리의 생사복이 다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 이렇게 어떤 시험거리도 어떤 과정도 그 훈련이구나, 아,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세우시기 위한 훈련이구나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오늘 말씀, 아버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받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분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과연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죠. 그러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신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삶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다면 우리 삶은 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예수님이 사실 산상설교의 맨 마지막 결론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능력을 행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 아무 소용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행하지 않냐면 결단코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법대로 행하지 않냐면 아무리 경계를 했어도 그 법 룰에서 벗어나면요, 그건 예, 실격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고 살았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 룰에서 벗어나는 거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요, 그건 실격. 예, 1등으로 테이프를 끊었어도요,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실격입니다.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냐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활동은 불법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등불 들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차이는 기름 떨어졌을 때의 그 차이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는지 않느냐, 이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읽기는 읽었는데 내 뜻대로 사느냐, 요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그 제사 행위도 있기는 있어요. 예배 행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표현했고,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보세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바람만 불어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나 반석 위에, 주춧돌 위에 지은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돌이 되고 그 주춧 위에 지어진 집은 예,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다는 말씀입니다. 웬만한 풍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풍파에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모양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굉장히 무너져버립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심하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무너져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디에 지금 잘 집을 짓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는 좀 구체적으로 너희는 왜 죄야 죄야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주야 주여 부르면서 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누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오직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 추춧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추춧돌 삼아서 지은 집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는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귀의 집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모래 위는 사탄의 집터다 이런 말씀이죠. 사탄이 서 있는 곳이 모래 위의 집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와 용의 환상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했는데 그 아이는 만국의 철장 권세를 가진 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자가 구약의 교회가 예수를 낳으려고 할 때 용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패하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막 또 죽이려고 합니다. 여자는 교회죠. 여자를 막 괴롭힙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들 그러니까 교회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치려고 용이 바다 이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치려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신앙생활 모태 신앙으로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서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쉽게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 사탄의 집터 위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사상 누가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믿음뿌리 깊게 내리도록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축복수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믿음뿌리 깊게 내고 물된 동산이 돼야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그래서 정말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늘 붙어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이 마지막 부분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 차이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듣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 설교 듣는 설교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산상수훈부터 하여튼 팔복부터 말씀을 했는데 이 결론은 듣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집을 지어 가는데 이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역시 집을 지어 가고 있고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의 집도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집을 지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네, 이제 이 말씀 읽고 결론 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제 지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20절 넘겨주세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에 그 말은 구약 신약 말씀 이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20절,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고 그랬어요. 서로, 그러니까 나 홀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 서로 연결하고 사랑방 서로 연결하고 각 부서 서로 연결, 서로 성교회 각 연결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죠. 자, 22절 결론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삶,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자와 연약한 자, 믿음이 있는 자와 조금 믿음이 부족한 자가 함께 지어져 가며, 그래서 지금도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완성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진행형입니다.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머릿돌이 되셨으니까, 모퉁이돌이 되셨으니까, 추춧돌이 되셨으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에, 신구약의 터 이에, 말씀의 이에 우리가 지어져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함이라 라고 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주님이 선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사탄의 집터가 아니라 반석 위에, 예수님이 추수돌이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와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든든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이 든든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